읽은 말씀이 지난주와 그리고 다음 주에 연결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언급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치시는 과정에서 수가성의 한 여자가 여인 하나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비교적 사람들의 움직임이 적은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왔다가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자 오히려 불평하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했던 내용을 봤고요. 그러자 주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13절, 14절 하반절에서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5절 조금은 부드러워진 자세로 요청하는 내용이 지난 시간과 오늘 첫 부분에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역시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지만 편리에 의해서 나눠서 생각하라고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사실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교훈은 예수께서 생명수를, 영생수를 주실 수 있는 사람은 이 여인처럼 세상에 쉬운 것을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삶을 정리하고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어리석음부터 지적하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읽게 됩니다. 첫 번째 15절 다시 보겠는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기 오지도 않아도 되고 또 목마르지도 않다 하니까 이걸 육신적으로 아주 쉽게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쉽게 뭘 구하려고 합니다. 귀중한 것조차도 되도록이면 힘을 덜 들이고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들어보는데 이 여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9절에서 우리가 봤죠? 대들던 자세는 어디 가고 다소곳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요청은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첫 부분에 그렇죠. 사실 사람들에게 다른 것들 돈이건 양식이건 핍절해지면 견디는 것이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이 목마름이야말로 가장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타는 목마름은 앞에서도 우리가 다룬 바 있지만은 마시는 물에 국한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갖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사람마다 갈증을 느끼는 모양과 대상이 다를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갈증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갈증이 있고 또 가난하고 힘겹게 산 사람은 돈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인 목마름은 바로 영적인 갈증, 즉 하늘의 생명수일 것이지만 이것은 안타깝게도 일반적으로는 어느 때나 또 아무나 느끼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거나 극한적인 상황에서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느끼게 된다고 하는 데서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별로 관심조차 두지 않는 하늘의 영생수, 생명수를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여자는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한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하는 투로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줘보십시오. 의구심에 가득 찬 모습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반절에 그렇게 간청을 드리죠. 이것은 어쩌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절박한 진실이었을 것 같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우물가는 여인들의 수다 장소가 되었고 그 수다의 주제는 건설적인 것보다는 흉보고 비방하는 일로 피곤한 여인들의 삶의 스트레스를 푸는 장소로 이 우물가가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여인은 충분히 이러한 숱한 여인들의 입방아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고 어쩌면 과거에 그런 일을 한 번이라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남들은 다 한가로이 낮잠을 즐기는 이 시간에 한낮의 더위를 무릅쓰고 물을 길러 왔다가 불행 중 다행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행운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 당연히 이 우물가에 오는 것 자체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신의 속내를 주님께 내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을 긷는 이유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희생이기도 하지만은 이 여인은 그야말로 마지 못해서 물길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하소연을 주님께 드리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우물에 오지 않고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지극히 인간적으로 쉬운 해결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여인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는 간청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지만 무엇이든지 받을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다음의 요구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선물도 역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사람은 만들 수 없지만 스스로는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이치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6절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자, 올바르지 못한 삶이 정리되어야만이 주님의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여지의 내용을 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만 동문서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여인에게도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인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주님은 그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주시려는 것이 스스로는 들고 갈 수 없는 무거운 것이었다면 네 남편을 데리고 와서 들고 가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요청의 실상은 그녀의 속까지도 들여다보시고 마음까지도 들여다보시고 여인으로 하여금 지금 자신의 형편을 가장 바르게 알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만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자성어가 역지사지라는 말을 씁니다. 남을 보는 것처럼 나를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평상시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신 스스로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항상 대상을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도를 바로 만나기만 하면 이 여인처럼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문제들을 해결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이 비로소 섰을 때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됨을 보게 된다는 입장과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생각 없이 쉽고 어설프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신 것을 계속되는 내용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여인은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여인처럼 몸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모양만 부부 같은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자신의 사실적인 삶을 돌아보게 하시려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셨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나 긍휼은 누구나 얻을 수 있지만 자신의 죄인임을 바르게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할 때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신앙적 이치를 동일하게 이 여인에게도 적용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셨는데 이 여인의 비참한 운명을 들여다보시고 계신 우리 주님은 이 가련한 힘없는 어린 양 같은 여인을 그러한 절망적인 인생의 수레바퀴에서 끌어내 주시려고 어쩌면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들춰내지 않으셨겠는가 그렇게 일합니다.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주님은 나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 각자의 인생을 현재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여인처럼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진실히 내어놓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신 말씀은 이 여인의 안타깝고 아픈 운명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여인의 입장에서 그녀의 고백을 해설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18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은 어쩌면 너에게 남편 노릇을 하던 남자가 이미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도 또 다른 사람과 살고 있지만 그 사람도 진정한 너의 남편은 아니지 라고 말씀하시는 안타까움으로 이 여인의 고백하는 운명을 수긍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영적으로 우리에게 생각할 때 진정한 남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인생도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은 것이죠. 우리 주님은 모르심이 전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도 각각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지적을 받으면서도 기꺼이 수긍하지 못하는 그래서 해결을 받지 못하는 사실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분명한 약속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하고 계심을 듣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의 운명을 말이죠. 마치 압력 밥솥에 실리콘 패킹을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1대1의 부부관계를 이렇게 완전히 무시한 인생의 고달픔을 주님은 되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무질서가 이 여인의 형태와 같은 남녀의 관계를 양산하고 있는 비극을 또다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서로에게 매인다는 부담감이 싫어서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남녀를 이해하는 동물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데 또 한 번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인의 반응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신기한 듯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꼭꼭 숨기고만 싶었던 자신의 아픈 운명을 너무나 분명히 읽어내시는 주님의 말씀에 예수도께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님을 비로소 이해하는 이 여인의 고백을 듣습니다. 주님을 선자로 알아본 여인의 반응은 의외로 영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것을 다음 주제에서 생각하게 되겠는데, 언제나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영적인 이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근원적인 곳에서 문제의 해결을 풀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겐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두 번째 말씀을 마무리하는 데서 생각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배에 대한 무지를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 기도를 단순히 목마라 마실 것을 구하는 귀찮은 존재로 여겼다가 뜻밖의 자신의 아프고 슬픈 과거를 꿰뚫어 보시는 선지자로 이해하고 자신의 아픈 현실의 해결보다는 좀 더 차원 높은 영적인 문제를 꺼내는 이 여인의 모습이 사뭇 진지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는 정신세계에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는 더 중요하고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에서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20절에 그랬죠. 그때나 지금이나 전통을 정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통과 정통은 다릅니다. 이 여인도 그런 일반적인 것에서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보다 정통이며 잘 알지 못하는 자신 같은 사람들이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바른 전통을 이어받고 순종하는 것은 중요하고 전례되어 오는 것이 바르고 옳은 것이라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올바르지 못한 전통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예수도 당시에 유대 종교는 분명히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집트를 탈출해 나올 때 주어졌던 법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법이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증거해 주셨지만 이를 역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의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그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마가복음 7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1년 3차의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받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나 또 이런 유대인들과 함께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리심산에 세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처소도 다 임시적이며 그림자적이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세워진 것들이라는 데서 이제 참 실체이신 예배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신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들일 뿐입니다. 이런 장소와 전통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1절 귀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 관한 전통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장소에 얽매여서는 안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느 도시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더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장소와 전통은 주님이 오시면서 이미 다 허물어진 그런 옛 율법의 잔재일 뿐인 것이죠. 신앙에 관한 이런 문제 속에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한 창구로 주신 예수들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이 사실 자체가 대단히 감사해야 될 제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의 말을 들으라 했어도 우리는 혼란할 수 있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였지만 오직 예수도의 말씀을 들으라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화산에서도 율법의 중보자인 모세나 또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를 보여주시고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이라든가 마가복음 9장 7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직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신 것에 무게가 있습니다. 이종배가 하는 말씀은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믿어야 삽니다. 둘째로는 장소에 대한 한계를 폐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렇게 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완성되었다고 하는 믿는 예루살렘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룩하게 여겼고 복된 곳이라고 여겼던 그리심산도 거절되고 있는 겁니다. 즉 보이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님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세상에 보이는 것이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1절 하반절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말씀의 시제는 미래형이었습니다. 완료형이나 현재형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서나 예수도에 의해서 선포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이나 또 4장 17절 그리고 10장 7절 자주 사용이 됐던 말씀과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인류에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예수도께서 십자가에 죄를 대속하시는 희생을 치르고서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도 다르지 않은 교훈을 주고 계신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무지의 예배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미 알게 하심으로 그 규범을 따르는 살아있는 예배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땅에서 생겨난 예배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어리석음이 일반적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이스라엘에게서도 있었던 수없이 반복되었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만든 신이라고 이름 붙인 대상들에게 행해지는 제사와 예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드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산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인류 중에 이를 위해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즉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시는 약속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유대인,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지만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과 여기서 헬라인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간격으로 세계 인류를 다 포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신, 보다 구체적으로 인류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열거하는 내용을 역시 골로새서 3장 11절이라든가 로마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약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것은 인류 사람들 누구에게나 거절하면 영생에 관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전력에서 보내는 이 전기를 끊어버리면 불을 밝힐 수 없는 것이나, 또 수도사업소에서 보내는 물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수도계량기를 잠궈버리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과 같은 영적인 이치입니다. 물론 한국전력의 전기가 아니라도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 수도사업소의 정수된 물이 아니라도 지하수나 판매하는 생수를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비유는 될 수 없지만 쉽게 말하면 그런 이치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옵니다. 다른 방향에서는 없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이 말씀보다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지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수고 없이 얻으려고 하는 어쩌면 또 다른 죄성의 모습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욕심은 영혼을 살려고 하는 욕심에도 다르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값진, 가장 값진 희생에 지불되었음을 기억하고, 거저 주신 구원이지만 값없이 받았지만은 더욱 헌신하려는 자세로, 완전히 삶을 바꾼 자세로 구원을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 독생자의 희생으로 인해서 주어진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죄악된 삶이 정리되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의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셨지만, 과거와 똑같은 죄와 죄악된 모습으로는 영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정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요청을 주님께서 하시고, 바로 거듭나는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날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는 우상을 숭배하던 어리석음 속에 살았지만, 이제 알게 된 바른 예배를 위해서는 예수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아닌 유대인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를 제물로 드려서 완성된 그의 희생을 기념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서 풍성한 생명의 생수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